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그전 세계 193개국 대표들이 한자리에다 모여서 AI의 미래를 논의한다면 뭔가 세상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들죠.
그렇죠.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바로 그런 원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인류를 위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AI. 뭐 이름만 들어도 아주 이상적입니다.
네네.
그런데 같은 시각에 워싱턴이랑 실리콘밸리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그러니까 진짜 권력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차가운 현실이죠, 거기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탐구에서 다룰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유엔의 그 거대한 합의, 그리고 실제 시장을 통제하는 미국과 중국의 규제, 또 기업들의 살인적인 가격 정책. 이두 세계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저희가 다루는 내용은 2026년 7월 7일자 AI 데일리 브리핑 자료, 그리고 여기에 코멘터리를 더해 주신 김경진 변호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방금 그두 세계의 충돌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은 결국 누가 진짜로 AI 모델의 국경을 긋고 있는가? 이겁니다.
국경을 긋는다. 와닿네요.
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막 복잡한 규제 원문을 외우시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딱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승인, 그리고 요금. 이두 관문을 누가 쥐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시장의 실질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열쇠거든요.
승인과 요금. 좋습니다. 그럼 이 렌즈를 가지고 먼저 그 거대한 무대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7월 6일이랑 7일에 유엔 총회가 소집한 첫 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가 열렸습니다.
네, 제네바에서 열렸죠.
네네, 여기서 안토니우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꽤 강력한 발언을 했어요. 기계는 알려줄 수 있지만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거 꽤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엄청나게 중요한 선언이죠. 특히 사법, 의료, 치안 같은 그런 고위험 판단 영역에서, 그러니까 AI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걸 절대적으로 경계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아, 사람의 생명이나 권리를 뺏을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요구사항이 더 있었는데, 어떤 아이도 규제받지 않는 AI의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AI 아동안전 서약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를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해라, 이런 요구도 나왔거든요.
이게 사실 현재 AI가 촉발한 가장 본질적인 두려움을 아주 정확히 건드린 겁니다. 통제력 상실, 그리고 자원 고갈이요. 특히 그100% 재생에너지 요구는 단순히 우리 환경을 보호합시다 이런 낭만적인 차원이 아니거든요.
아, 낭만이 아니다.
네, 지금 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들이 막 돌아가면서 각국의 전력망이 진짜 블랙아웃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아주 절박한 외침에 가깝죠.
아, 전기가 모자라서 진짜 나라가 멈출 수도 있다는 공포군요. 그런데요, 여기서 좀 재미있는, 아니 좀 의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번 글로벌 대화의 공동의장이 엘살바도르랑 에스토니아 대사였거든요. 자, 이거 좀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 AI 기술을 주도하는 건 미국, 중국 같은 초강대국들이잖아요. 근데 룰을 정하는 회의 의장은 중소국이 맡았어요. 이게 마치 핵무기 통제 회의를 동네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사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유엔이 내세우는 어떤 중립성의 상징이거든요. 강대국들이 전면에 나서면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회의 자체가 안 굴러가니까 기술 패권에서 좀 자유로운 국가들을 앞세운 거죠.
아, 우회 전략이군요.
맞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그 방패가 동시에 아주 치명적인 한계라는 겁니다. 오늘 자료를 제공해 주신 김경진 전 국회의원의 코멘터리를 보면 이 상황이 딱 정리가 되는데요.
뭐라고 하셨죠?
139개국이 모인 그림은 크지만 문서에 도장을 찍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일축을 하셨어요.
아, 도장을 찍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구속력이 아예 없다는 얘기네요.
정확합니다. 아무 법적 강제성이 없어요. 7월 8일에 열리는 마크 베니오프와 폴카감의 공동위원회의 AI for Good 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2027년 5월에 뉴욕에서 다음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이 시장을 통제하는 실제 힘은 각 국가의 집행력에 달렸다는 거죠.
유엔의 이상주의에서 이제 현실 정치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면 진짜 도장을 찍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 그 진짜 권력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미국 백악관하고 중국 정부입니다.
그렇죠. 진짜 문지기들이죠.
먼저 미국 상황부터 볼게요. 이번 주에 백악관에서 프론티어 모듈 출시 자율 표준안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트럼프 행정명령 3조의 후속격이고 8월 1일이 공식 기한인데요.
네네.
이 내용이 보안 심사 기준, 사전 통지 기간, 접근 규칙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이름은 자율 표준안인데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이 GPT-5 6 접근을 약 20개 신뢰 파트너한테만 그것도 건별로 승인해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이름만 자율이지 승인 없이는 최상의 모델을 열어보지도 못한다는 건데 이거 완전 클럽 기도. 그러니까 문지기가 입장은 자율입니다만 제가 허락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랑 똑같잖아요.
진짜 딱 맞는 비유예요. 자율이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그 안에는 사실상 국가 안보 차원의 아주 강력한 허가제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무슨 무기처럼 다루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프론티어 모델이 이제는 이중용도 기술, 그러니까 사이버 전쟁이나 생모랑 무기 설계에 악용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건별로 이 모델이 어느 나라 어느 기업 서버로 흘러가는지 철저하게 통제하는 거죠.
와, 미국은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고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 정부는 7월 15일부터 AI 위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 조치라는 걸 시행합니다.
네, 이름이 좀 길죠.
네, 근데 내용이 엄청나요. 가상 동반자나 감정형 챗봇에 대한 통제인데 단순히 AI 신원 표시 의무화뿐만이 아니라 사용시간 알림, 심지어 사용자가 극단적 감정을 보일 때 긴급 대응을 해야 하고 원클릭 종료 의무화에 알고리즘 등록까지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모델의 유통망을 통제한다면 중국은 모델의 감정선과 인간의 상호작용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아, 뇌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라는 거군요.
맞아요. 기술적으로 엄청난 부담이에요. 원클릭 종교나 극단적 감정 긴급 대응을 하려면 알고리즘단에서 사용자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차단하는 구조를 짜야 하는데 이게 출원 과정에서 엄청난 리소스 낭비, 그러니까 오버헤드를 발생시킵니다.
와, 돈이 엄청 깨지겠네요.
그렇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연결해보면 지금 글로벌 규제는 세 갈래로 완전히 찢어져 있어요. 미국의 부문별 지침, EU의 위험 기반 규제, 그리고 중국의 국가 주도용 규범.
완전히 다 다르네요.
네.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터리처럼 미국은 건별 승인으로 모델을 여닫고 중국은 시장 자체를 국가가 쥐고 흔드니까 이 세 규범이 종이 한 장으로 절대 통일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기업 법무팀이 여기서 스탠스를 잘못 잡으면 그냥 시장 진입이 막히거나 천문학적인 재설계 비용을 물게 되는 겁니다.
와, 진짜 기업들 입장에서는 숨이 막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부의 이런 승인 지연이나 규제 압박이 무슨 남의 나라 기업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결국 기업의 운영 방식, 그리고 여러분이 매달 받아보는 클라우드 청구서로 그대로 직결되거든요.
당연하죠. 규제 비용은 결국 소비자한테 전가되니까요.
그 현실을 바로 보여주는 게 최근 OpenAI랑 엔트로픽의 극단적인 조치들입니다. OpenAI가 GPT-5-6을 7월 7일부터 21일 사이에 전면 공개하려고 했는데 방금 말한 미국 정부 승인 때문에 발이 묶여 있잖아요.
네, 오픈을 못하고 있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들이 내놓은 3티어 가격제입니다. 토큰 1,000만 개 기준으로 제일 상위 모델인 솔이 입력 $5, 출력 $30고요. 중간인 테라가 $2.5에 $15, 제일 낮은 루나도 $1에 $6예요.
출원 비용이 말 그대로 수직 상승을 해버렸죠. 근데 엔트로픽 상황은 더 충격적입니다.
아, 엔트로픽 페이블 5 말씀이시죠?
네, 7월 8일자로 자신들의 그 최상위 모델인 A4-5를 기존 구독 요금제에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구독료를 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제일 좋은 모델을 빼버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오직 사용량 크레딧, 그러니까 쓸 때마다 돈을 내는 방식으로만 접근이 가능해요. 입력 $10, 출력 $50입니다. 이전 최고 모델이었던 오프스 4.8의 정확히 2배 가격이죠. 심지어 스탠다드 엔터프라이즈 좌석 계약을 한 기업들도 이 크레딧 안 사면 접근을 차단당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무한리필 뷔페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직원이 와서 스테이크는 한 입 드실 때마다 만 원씩 추가 결제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랑 똑같잖아요.
하하, 맞습니다. 엄청난 배신감이죠.
만약에 우리 회사 신입사원이 이거 모르고 신교대와 기본 모델을 페이블5나 솔로 해놓고 막 문서 요약 수백 개 돌리면 다음 달 예산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엔트로픽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공급 관리를 하느냐, 이걸 아셔야 해요. 지금 AI 사용 트렌드가 그냥 문답형 챗봇에서 에이전트형, 그러니까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로 싹 넘어갔거든요.
AI가 알아서 여러 번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거요?
네, 맞아요. 사용자 프롬프트는 하나인데 백그라운드에서는 AI 에이전트가 코딩하고 테스트하고 검색하면서 수십만 토큰을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20짜리 구독제로는 서버비 감당이 아예 안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가격 장벽을 세워서 트래픽을 막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경진 전 국회의원이 가장 핵심적으로 짚어준 게 이 부분이에요. 기업 임원들이 규제 법조문 외울 시간에 계약서의 비용 조항이랑 직원들 예산 통제 권한부터 당장 확인하라는 겁니다. 승인과 요금, 이 두 관문을 누가 쥐고 있는지 보는 게 현실 비즈니스에서는 훨씬 중요하거든요.
와, 진짜 뼈 때리는 조언이네요. 규제 위반으로 벌금 내기 전에 요금 폭탄 맞고 회사 기둥이 뽑힐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핵심은 기술적 난이도가 아니라 문제 해결 여부이고, 진짜 해자 모트는 코드가 아니라 경험, 신뢰, 데이터에 있다.
아주 묵직한 결론이죠. 모델 아키텍처나 코드는 더 이상 무적의 성벽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살인적인 요금을 내면서까지 그 프론티어 모델로 실제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 그리고 보안 규제를 통과하며 쌓은 신뢰, 자사만의 데이터, 이게 진짜 경쟁력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복잡한 지정학적 규제나 뭐 기업들의 횡포 같은 가격 정책 속에서도 결국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짚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봤는데요. 이 모든 상황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남기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에 말이죠. 각국 정부가 최상위 AI 모델의 접근을 이렇게 철저하게 통제하고 또 기업들은 엄청난 요금의 장벽을 세운다면 미래의 인터넷은 어떻게 될까요? 거대 자본을 가졌고 국가의 안보 승인을 얻은 자들만 쓰는 아주 폭발적인 프리미엄 AI 인터넷하고 일반 대중이나 돈 없는 중소기업이 쓰는 성능 제한된 보급형 AI 인터넷으로 철저히 계급화되는 건 아닐까요?
일명 AI 스플린터 대시 도래할 수 있다는 거군요. 섬뜩하네요.
네. 여러분은 5년 뒤에 과연 어느 쪽 인터넷에 접속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접속 권한을 얻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 선활한 화두를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다음 시간까지 안전한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